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스바냐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남유다에 임할 심판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예언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함께 읽은 스바냐 2장의 본문에서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본문 내용은 앞선 스바냐 1장 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남유다의 심판 내용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어지는 스바냐 2장의 구원 관련 예언의 서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선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준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스바냐는 멸망받을 자를 향하여 여호와를 사모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스바냐는 멸망받을 자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자와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것을 의뢰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뜻하는 말로 1차적으로는 타락한 선민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바냐는 그들에게 모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 나아오라는 것으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할 것을 촉구하는 말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전하기에 앞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죄인이 멸망받지 않도록 그들을 구하고자 무던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그 길에서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죄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우리가 쭉 지금 예언서를 보고 있지만 예언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신다라는 것.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 돌이키기를 정말 이 탕자를 기다리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구약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이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3절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 즉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여호와를 사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자를 향해 여호와를 사모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까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 달리 이처럼 신실한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고 또 나아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은 모든 인생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은 어느 순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견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삶과 같다라는 것.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바울 정도의 신앙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치열하게 생명 바쳐 달려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사명감, 여기에 천국 체험과 같은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의 신앙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이 있다면 정말 완성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더욱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 생활에 완성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연륜이 오래되어도 수십 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처럼 마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처럼 그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매일 새롭고 성경을 읽어도 수십 년 읽어온 성경이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또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드려도 이 기도가 지겨운 시간 그렇게 졸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을 옷자락을 잡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득 설교의 황태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흐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서재로 들어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십자가를 바라봤던 내 마음에 더 이상 감동이 없다라는 것. 그러한 설교의 대가도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이 믿음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그 신앙의 열정, 은혜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이 평생 식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선일보 경제면에 나온 그 이 제목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중진국 함정 벗어난 성장 슈퍼스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의 그 월드뱅크죠.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이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딱 진입한 후에 고소득 국가, 즉 이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것.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이 정체에서 벗어나서 오늘의 선진국에 이르게 된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매진해서 오늘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의 사례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은 뜨겁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교회 초기에 사경회를 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성경을 외울 정도로 늘 말씀 암송에 힘쓰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많이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 매너리즘에 벗어나서 날마다 새롭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늘 눈물이 흐를 정도의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하고자 부단히 힘쓰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모든 우리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준비된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스바냐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겸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시고 평화로운 나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회 갈등과 산적한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의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되게 하옵소서. 세문안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문안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한국 교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휴가 기간 중인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청년부 여름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당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창립 140주년에는 기쁨으로 헌당하게 하옵소서. 세문안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